7시 30분이 됐습니다. 유튜브가 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아직 안 떴지? 현재 3명, 3명 시청 중. 네. 지제이리님,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홍택중님, 어서오세요. 서버마이스트로, 잠수함 선언인가? 반갑습니다. 강봉수님, 어서오세요. 화면 구도가 맞는지 보고 조금 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걸로 치고. 네, 몰님 어서 오세요. 현재 17명 시청 중. 네, 18명이 시청 중입니다. 11월 3일이죠. 화요일, 네.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입니다. 네. 북 엔젤님, 어서오세요. 네. 첫 번째 국기는 미국 대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물론 바이든이죠. 이미 당선 확정됐어. 지갑 줄려는 사람들이 또 트럼프의 기적이 또 한 번 더 일어났냐 막 기대하고 있는데. 네, 정미광님 어서 오세요. 지갑을 두 번 줄 순 없죠. 지갑은 첫 번째 한 번 주는 거야. 지갑을 두 번 주우려고 하면 그는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뻔뻔스러운 사람. 네, 서울 오늘 이 밤 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 설이 있었는데 과연 영하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는 뭐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 와, 영하 1도래, 영하 1도. 큰일 났네. 김장 배추 다 뽑아야 될 판이에요. 하여간, 미국 민주당이 왜 선거에 졌는가. 미국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선거전이라는 것은 그 내노라 하는 엘리트, 천재, 도사, 박사, 고수 막 다 뛰어드는 거야. 네 죽고 나 죽기로 다 뛰어든다고. 선거 도사들, 뭐 네거티브 도사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기술자들이 다 양쪽에 달라붙는데 이 아마추어 노름이 아니고 프로 노름이라고. 옛날 부시 때부터 그 선거 협작으로 어떤 놈, 케네디 때도, 그, 케네디는 이제, 이, 그 당시 라디오가 아니라 TV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TV에서 이게 잘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닉슨은 이러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케네디는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TV를 먼저 이용하면 이기는 거야. 지갑 주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천재만 지갑을 줄 수 있다고. 닉슨은 지갑이 앞으로 굴러다니도 못 줘. 그냥 대통령 선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러면 뜨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도 이래서 당선됐는데 뉴 DJ 플랜이 별 게 아니고 이거예요. 카메라만 오면 이러면 그게 뉴 DJ 플랜이라고. 그것도 쉽잖아. 이걸 못하는 바보가 있나? 얼마나 쉬워. 선거 이기는 건 너무 쉬워. 부시는 그냥, 그 아버지 부시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로 떴어요. 그래서 4년밖에 못 해먹겠지. 그러니까 지갑을 너무 죽으려 가면 해먹긴 하는데 4년밖에 못 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부시는 새빨간 거짓말 네거티브로 떴기 때문에 4년 해먹었고, 그 좀 아쉽다. 한 사람들이 이 아들 부시를 한 번 더 찍어줬는데, 아들 부시도 4년만 해먹고 물러나려고 하는 찰나 그, 9.11 테러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해먹었죠. 또 지갑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갑 죽고 자식도 지갑 죽고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지갑 줍는 고수들이 미국 선거판에 잔뜩 있는데 왜 힐러리가 졌을까? 상식 이하의 그 힐러리가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힐러리가 진 이유는 언론 때문이에요. 그 당시 트럼프를 언론사들이 안 좋아했어요. 폭스 뉴스 빼놓고 모든 미디어가 다 트럼프를 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집단으로 다구를 당하고 있다. 이건 공정하지 않은 선거다. 그럼 트럼프를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언론이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까고 있다고. 그래서 언론 그 신뢰도 순위가 OECD 중에 꼴찌야 꼴찌. 북한 언론하고 남한 언론하고 신뢰도가 거의 막상막하야. 평양신문하고 조선일보하고 비교하라고.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하고 조선일보하고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하고 내 말 거의 똑같대. 독인 개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찐 개찐이라고 하고. 도찐 개찐은 잘못된 말이고 독인 개긴이야. 도나게나 똑같다. 그래서 이 언론이 한쪽 편을 들면 국민들이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론은 공중전이라는 거죠. 지상전이 아니야. 공중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전국을 순회를 못해.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라면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넘는데 저 파주에서부터 저뭐 수원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냐고. 경기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예 도를 폐지하자. 도가 너무 많아요. 넓어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하고 대선은 공중전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곰수가 너무 떠니까 이 사람들이 낙곰수에 대한 반발로 이명박 때그 총선 때는 저쪽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전에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국 대선 또 전체적으로는 힐러리가 유리한데 경합주에서는 그런 지나친 공중전 매몰이 힐러리가 그 때문에 유서장에 안간 거예요. 현장에 안 갔어. 왜냐. 트럼프가 이메일 어쩌고 막 해킹하고 난리치니까 힐러리 이메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불안해서 지방 유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에서 진 거지. 그건 제가 볼때 힐러리 캠프의 참모들이 잘못한 거야. 이 미국 대선은 무조건 그 경합주에 출동을 해야 돼.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하고 악수해야 돼. 근데 바이든은 그걸 하고 있다고. 그 간단해. 노조위원장 불러놓고 직접 뒤를 치면 돼. 내가 미국 대선 주자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앉혀놓고 뒤를 치는 거야. 그건 100% 넘어가는 거야. 그걸 할줄 모르는 바보가 무슨 대선 후보야. 간단하잖아. 그냥 뒤를 쳐. 이거 왜 못해? 그냥 뒤를 치면 되는 거야. 지갑 주면 돼. 지갑 딱 있다. 딱 주어. 노조위원장 딱 있다. 뒤를 딱 치면 되는 거야. 그걸 바이든은 하고 있는데 힐러리는 안 했다는 거죠. 그건 간단한 거야. 그것도 못하냐. 그건 등신이지. 힐러리가 멍청해서 그런 거고, 힐러리보다는 힐러리 참모가 멍청해서 그런 거고, 제가 볼땐 여러 가지 민주당에 좀, 미국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때 뭔가 사람들을 물갈이 하다 보니까 그 오바마 인맥이 힐러리 인맥으로 안 갔어. 그래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그 천재들이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특히 흑인들이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간 거예요. 왜안 갔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람들 지지한다고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을 지지하면 찍어준다 생각하는데, 지지하면 안 찍어줘. 지지하면 찍어준다는 게 그게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지지하는데 왜 찍어줘? 지지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번 흔들어봐요. 다음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본다고. 그 뭐냐면, 지지하면 지지한다고 말해. 그래서 막상 투표장 갔던 저놈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 노무현을 지지하지만 내가 노무현을 통제할 수 있을까? 노무현이 내 말을 들을까? 들을 이유가 없는데 안 찍는 거예요. 그 노무현이 망하는 꼴을 나머지 떨어지는 꼴을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찍어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하기는 하는데 현장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잘 되는가 보자. 특히 정의당이 그런 짓을 하는데 민주당 너희들 정권 잡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정의당 빼놓고 니들끼리 잘 되는지 꼴을 보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들 다 깜빵가 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되니까 이 새끼만 깜빵 갔잖아. 민주당은 놔두고 정의당이 깜빵 보는다고.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래 민주당 너희들 우리 빼놓고 너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 해봐라. 내가 엿을 먹일 거다. 빅엿을 먹일 거야. 잘해봐 잘해봐. 그런데 누가 감옥에 갔냐고, 이 새끼가 갔어. 민주당이 감옥 간 게 아니고,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정의당이 더 망했지. 민주당이 떠야 정의당이 떠는 거예요. 정의당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열린민주당 포지션이 바로 정의당이 가야 될 포지션이라고. 근데 지금 보면 열린민주당하고 제일 반대쪽에 있는 게 정의당이야. 그러니까 대중들을 동원하지 않고 엘리트의 지배를 꾀하는 행동은 로마 시대로 말하면 원로원의 지배를 말하는데 민중파가 아니고 원로파들은 배신자예요. 이들은 적군이야. 정의당, 뭐 진보당, 정당이라고 하는데 말이 그런 거 진보장사 한다고 진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곧 찍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찍어준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통제권을 장악하냐? 한번 죽여야 돼. 그러니까 망보수 올려놓고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나는 꼴을 보고 그 다음에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죽으니까 이제 찍어주는 거지. 그냥 죽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거든. 죽은 사람이 말을 안 듣겠나. 그럼. 그래서 흑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오바마 때는 한번 찍어줬지. 흑인이니까. 같은 흑인끼리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라는 게 꼭 물리적인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되다니까 아 백인 중산층 부자들이 가져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니까 누가 얻어맞았냐고 흑인들이 다 얻어맞았지. 그러니까 흑인들이 힐러리가 떨어지니까 그 꼴 좋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서 이번엔 흑인들 투표장에 갔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트럼프의 네거티브 전략에 힐러리가 낚인 거예요. 캠프가 낚였어. 특히 언론을 이용해서 떨려는 후보는 100% 망해요. 근데 잠시 떠. 이게 한 번은 떴는데 두 번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장악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겉으로는 조중동이 장악한 것처럼 연출해놓고 속으로는 우리가 장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는 미디어를 지배하는 힘을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조중동과 공중파 종편이 다 먹고 있는 것처럼 조중동과 종편이 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버리면 선거 때는 이상하게 우리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앞으로 모든 선거를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 미디어를 엿먹이면 돼. 네. GJ리님이 이 미국 언론이 진보당 편이고 한국인 보수당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미국 언론들은 원래 이제 대중들은 신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정론지를 안 본다고. 그래서 언론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진보 정당 편을 드는 거죠. 엘리트니까. 미국에도 대중지가 있지만 영국에도 선지 이런 황색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중동은 황색지가 아니라고. 원래 이 보수 신문은 황색지인데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황색지가 아니야. 그럼 무슨 지냐고. 이상한 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엘리트들은 종이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명박은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을 장악했다. 그 전에 지방선거는 나꼼수가 장악해서 그 이명박이 한번 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베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으로 한번 이겼다. 그래서 이 댓글 조작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주 멍청한 거죠. 근본적인 이 판 구조를 봐야지 댓글 조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 선거에는 불리하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김어준, 강준만의 전세협전. 한때는 뭐 준만이스터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좀 안다는 사람 다 강준만 팬이었는데 제 양반들 관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생긴 게 좀 이상해. 그래서 제 양반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준만이 약간 비실비실해지더니 바보가 돼버렸어요. 뭐 지난번에도 이걸 이야기했지만 강준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야말로 지식인의 권위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식인이다 하면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어깨 힘을 빼려고 막 막말도 좀 하고 막 개새끼 이런 표현도 쓰고 아 개소리 하지 마 이런 표현도 쓰고 좀 대중적인 말을 쓰는데 저 사람들은 뭐 최장집이라든지 이 사람은 점잖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지식인은 공격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인터넷이 뜨면 인터넷에 적응을 해야 되고 신곡이 나오면 신곡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왜냐? 몰라. 그러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요즘 뭐 어떤 옷이 유행을 하는지, 요즘 어떤 노래가 뜨는지, 극장가에 어떤 영화가 걸렸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야 홈링으로 끌고 와서 걔도 이제 자기 집에서는 한수 접어준다고 자기 집에서 싸우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결국 도덕가 행세를 하게 되고, 에헤, 나는 도덕적인데, 저 민주당 조국 해먹었지, 추미애 해먹었지, 아, 저놈들은 부패했고, 나는 15도 못 해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 이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자기들만 그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뒤로 다 해먹고, 그 카이사르를 탄핵한 카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카이사르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깨끗하게 살 것인가? 하고 막 엄청 청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옷도 검소하게 입고 그야말로 막 도덕가에 패버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도둑놈이야. 여러분 심심하면 한번 검색해보라고. 소카토라는 놈이 있는데 이 새끼는 완전히 진중권스러운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의 노예가 될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원해.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해.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원로원의 자유, 귀족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 도덕가 행사를 하면서 막 근검 전략하고 막 사치 없어, 낭비 없어, 깨끗해. 털어도 먼지 한 톨 없어. 근데 뒤로 이만큼 해먹었어. 완전히 황의정성이야. 황의정성 엄청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 엄청 해먹었어. 물론 그것도 이제 가짜란 소리 있는데 그 정도면 덜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 황의정성도 앞으로 깨끗하고 뒤로 구린 사람이고 카토도 앞으로 깨끗하고 뒤로 구린 사람이고 진중권도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제주도 교수가 됐냐고 동양대가 어딨냐고 그게 풍기의 풍기 영주야. 그게 어떤 동네냐고 뻔한 거지 뭐. 겉으로는 도덕가 하면서 뒤로는 조선일보 기자한테 맥주를 얻어 마시는 거지 노릇을 하는 자죠. 다 그래 다 그래. 그런 놈이 없어. 하여튼 대중을 깔보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중과 함께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준만이 망한 이유는 대중을 깔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대중을 깔보냐?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왜 콤플렉스 했냐? 인터넷에서 모르니까 그렇지. 그나마 자판을 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아예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많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제일 황당한 사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장기표 그 양반도 제일 먼저 인터넷을 접한 사람인데 하는 걸 보니까 와, 돌아버리겠더라고.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아, 역시 이 나이가 들면 대중들과 호흡을 맞추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뒷방덜거리가 돼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겨서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예요. 대중을 따라가면 자기가 어리되고 대중 위에 군림하려면 허펌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네. 다음 복지는 싸우는 자가 안전하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검찰 항명에 노무현 배랑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덕분에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이 집중하게, 긴장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고맙죠. 배가 속도를 얻으려면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추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조용한 바다가 좋겠지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야 배가 잘 나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속도가 붙을수록 안정돼요. 그래야 핸들이 묵직해져.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가 느리면 오히려 그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젖을 빠는 아기는 엄마가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해먹으려는 사람들은 조용하기를 원해. 조용해야 뭐가 해먹지. 민주당처럼 맨날 검찰하고 싸우고 의사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태극기 부대하고 싸우고 조중동하고 싸우고 맨날 싸움만 하는 애들은 사고뭉치 개가 코잔등 말을 달 없다고 그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좀 해먹으려도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하면 해먹을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당파 싸움을 열심히 할 때는 부패가 없었어요. 세도 정치가 등장하면서 당파 싸움이 사라지면서 정조 이후에 부패가 생긴 거예요. 정조 이전에는 그 당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부패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조용하기를 원한 자는 뭔가 해먹으려는 자고, 지금 민주당처럼 이 말이 많으면 오히려 그때가 좋은 시절이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입장. 이 양반이 또 이춘재가 인터뷰를 했는가 봐. 와, 나도 못해보던 인터뷰를 막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아주 막 강의를 하려는 거야, 강의. 왜 팔을 묶었냐고. 그거야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묶었지. 스타킹으로 그러니까 팔을 묶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속옷을 얼굴에다 씌워놨냐. 그걸 자기를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랬지. 입에다가는 왜 재갈을 물렸냐. 그거야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그랬지. 거기서 조금, 거기서 도망치면 강간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버리면 살인이지. 하고 막 아직 강의를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그러고 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춘재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 뭐 쾌락, 욕망, 성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를 하고 그때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 범죄는 왜 했냐? 흥분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흥분했어? 그것에는 물론 성욕이 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흥분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막 동네방네하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린다고. 그러면 막, 이놈의 집구석 불을 확 사질러버렸겠다 그러면서 막 불쏘시개를 들고 막 불 붙이는 신용을 해. 그럼 옆집에서 와가지고 막 물 끼얹어 불 끄고 난리야. 우리 동네도 옆집에서 그 꼭 도끼 들고 부인을 막 쫓아가는 이상한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달 아무것도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내 이놈의 옆에 너 때려 죽여 말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만한 흉기를 들고 막, 난동을 부린다고. 근데 그 양반 몸집이 자기 부인보다 작아. 그래서 힘으로도 못 당해. 근데 그런 이제 난동을 피우면 또 동네 사람들 와서 말리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이 난동을 부리냐.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막 길거리에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내 저 사람을 쏴 죽이고 말겠어! 저 새끼 내 죽이겠어! 그러면, 그거 막 길게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면 또 동네 아저씨들 와서 막 말리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막 앞에 있는 사람 때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없어. 그냥 아무나 때려요. 그 술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일제히 아무나 막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암흑이라는 게 있는데 암흑은 뭐냐면 오늘 갑자기 정글돌을 팍 뺐어. 아! 그러더니 막, 지나간 사람 치기도 하고, 막, 가만히 있는 나무를 막 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목을 쳐버려요. 갑자기 미쳤어. 아! 발광을 하는 거야. 그게 인도네시아만 있어. 다른 나라는 없어. 또 한국에도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화병이야, 화병.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그 공통점은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흥분을 제파하려고 해. 내가 흥분했으니 니도 흥분해라 그런 건다고. 그때 해결한 방법은 허그를 해주면 돼. 힘센 사람이 와서 암흑하는 사람을 안아주면 돼. 제 생각에는 화병 걸린 사람도 누가 와서 이렇게 허그를 해주면 화병이 진정될 것 같아요. 그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막 난동 부리는 사람도 이 힘센 사람이 와서 딱 안아줘야 돼. 꼼짝 못하게 이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춘재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성욕, 식욕, 탐욕, 욕망,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뭔가 행동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이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이 그럴듯하니까 하는 거고 인간이 흥분하는 데는 개가 흥분하는 거 똑같아요. 한번 사고뭉치 개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 그 얼마 전도 TV를 보니까 수영장에서 안 나오는 개가 있어요. 조그만 이제 간이풀장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줬더니 하루 종일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풀장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주인을 물려고 해. 그리고 안에서 물장구를 쳐서 주인을 막 괴롭혀. 물을 막 튀겨. 그걸 물로 사람 괴롭히기 고수가 된 거야. 그래서 아 저 개는 완전히 물에 꽂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무도 안 지켜보면 그것도 안 해요. 그 외에도 개들이 이상한 짓 하는 개가 많아요. 뭐 계속 폴짝폴짝 뛰는 개도 있고 농구공이 좋아서 공에다 계속 박치기 위해서 막 여기 피가 나서 막 다 흐려서 상처가 생겼는데도 계속 축구공, 농구공, 모든 공마다 박치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불독 개도 있었고, 미친 짓을 하는 개들이 많다고. 왜 그러냐? 지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개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또 강행군 훈련사가 와서 딱 그 해결하면 순식간에 해결을 해요. 그냥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춘재도 마찬가지.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야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싱겁잖아. 아, 이거 이상해. 그냥 이렇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날 치게 하는 거예요. 이춘재도 제가 봤을 때 자기 혐오에 빠져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다면 뭐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탄광오리 때문이다, 뭐 부패 때문이다 그런데 그건 다 개소리고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나냐? 밀란을 아무도 못 막으니까 밀란이 일어난다고. 막으면 안 일어나죠. 동학이 왜 일어났겠냐? 아무도 그걸 못 막았어. 왜 그걸 못 막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청이 보급된 때부터 있고 막 온갖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못 막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으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춘재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족들이 막아야 되고 이게 다 관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흥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한 번 사고치면 두 번 사고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인류의 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하려는 어떤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자기도 잘 몰라.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약한 고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게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구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수렁에 빠진 사람이 왜 수렁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을까? 진중권 왜 그랬을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서민은 왜 그러냐? 거기서 못 나온다고. 이미 나쁜 길로 들어가 버렸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그를 해주면 해결된다. 누가 진중권 찾아가서 서민 찾아가서 허그를 해주라고 그러면 저 인간도 정상인이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근데 허그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검사들은 누가 허그를 해줘야 되냐? 선배가 해줘야 돼요. 근데 추미애는 검사 선배가 아니야. 그래서 추미애가 막 검사들 만나서 이렇게 안아주면 돼. 근데 중요한 선배가 안아줘야 되는데 추미애는 선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검사들 저지르는 것도 그냥 호르몬 때문이야. 선배 검사가 와서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이렇게 탁 안아주면 바로 순진한 양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현재 다음 곡지는 사기꾼의 방법. 우연히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미성교회 소동이 한 20년 전에 있었던가 봐요. 뭐 휴거를 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날까? 교주들은 당연히 그 자기 말이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신도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교주가 사기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주도 알고, 거짓말을 알고 있고 신도들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단으로 난리 부수를 치나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주가 사기칠 때는 그냥 한번 필이 꽂혀서 사기친 거예요. 왠지 필이 꽂혔어. 왠지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할 것 같아. 휴거한다는 사람이 한둘이 있냐고. 종말론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해버리자. 그러고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낚이는 거야. 어? 근데 한두 명이 낚이는 게 아니고 무려 10만 명이 낚였어. 10만 명이 낚이면 이거는 나의 사기가 먹힌 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 뜻이야. 맞네. 나 같은 덩신이 무슨 재주로 10만 명을 사기쳐. 생각해보다 나 같은 덩신은 10만 명을 낚을 수 있을 정도로 사기술이 뛰어나지 않아. 근데 10만 명이 낚였다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 뜻이라고. 하느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구나. 아, 내가 사기를 친 것도 하나님이 내 입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내가 사기치려고 사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싹 들어와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한 거야. 나도 이용당했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건 진짜인 거야. 교주가 신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사들도 윤 짜장을 믿고 윤 짜장도 검사들을 믿고 부하도 그 윗대가리를 믿고 윗대가리도 부하들을 믿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폭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는 왜 그랬을까? 히틀러는 기껏해 하사라고. 하사가 뭘 알겠어. 내가 히틀러라도 딱 생각해봐도, 야, 러시아를 쳐들어가냐? 유태인을 600만 명 죽여야 되냐? 아니죠. 히틀러도 그 자기를, 목숨을 구해준 유태인 한 명을 살리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히틀러도 자기 부하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자기 부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괴벨스하고 이상한 놈들 모아놓고, 야, 유태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 싹 죽여야 됩니다. 맞네. 난 자네를 믿네. 그래서 싹 죽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렇게 패거리가 많아지면, 윤석열 같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을 추종하게 된다. 그리고 부하들도 윤석열을 추종하게 된다. 이때부터 폭주하면 이제 안전장치가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한 놈들 밑에는 이상한 추종자들이 있고 추종자를 교주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교주가, 신도가 교주를 믿는 게 아니고 교주가 신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일반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사장을 믿어야 되는데 사장이 직원을 믿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항명, 하극상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럼 그 조직은 망한다고 봐야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대표가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그 지지자들을 믿어버려요. 태극기를 믿어버려요. 김종인은 어제까지는 저 태극기 한심한 놈들 그러고 비웃다가 자기가 대표가 딱 되면 내가 믿을 건 태극기밖에 없어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부하를 믿기 시작하고 자기 판단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망조가 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검사까지 똑똑한 사람이 그러겠냐? 아니요. 검사들도 인간, 똑같은 인간이, 호르몬에 지배된 인간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조중동이 검사를 속이지만 나중에는 검사가 조중동을 속이는 거예요. 조중동도 검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거죠. 네, 지식인은 지식으로, 범죄자는 범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 말 거는 방법을 그것밖에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말도 맞는지만, 그 범죄자들은 일단 흥분 상태고, 그냥 그 흥분을 전파하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일단 자기가 흥분했을까? 그걸 집단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흥분했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깊이 과학적인 분석을 할 필요 없고, 아, 쟤는 흥분했구나. 그 이상 판단하면 안 돼요. 다음 곡지는 한국이 특별한 이유. 이 어떤 유튜브 동영상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중국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은 놀라운 이유. 뭐, 이번 강의 주제인 제국과 어려운 국가. 제국은 중국이고, 어려운 국가는 한국인데, 하버드 페어뱅크 교수가 중국 연구센터 뭐 강의를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한국 칭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재밌는 것은 구조론에서는 제가 꾸준히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한국 학자의 입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고 외국 학자의 입에서 듣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한국 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한국 사상의 본질은 어리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고. 어리가 뭐냐? 그게 타자성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피하 구분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철학이 결국 피하 구분인데,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이냐, 뭐 실존주의다, 무슨 탈건대다, 개소리고 다 핵심은 피하 구분인 거예요. 모든 철학은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현대 철학까지 모든 철학은 피하 구분이라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그게 철학이야. 아버지가 우리 편이냐? 심지어 이 일본의 전국시대는 마누라도 적군이야. 마누라가 당연히 적군의 간첩이라고. 정략결혼을 하기 때문에 부인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의리를 가르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공자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의리를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 공자인 거예요. 뭐 철학은 알파 오메가는 의리에서 시작해서 의리로 끝났는데 그 말을 꺼낸 사람이 공자고 그 외에는 의리를 말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공자의 의리를 좀 일반화시킨 사람이 맹자라고. 맹자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의라는 단어를 좀 일반적으로 원래 의리라고 하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서 모든 사람 간의 의리를 이야기한 게 맹자다. 천하의 의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 명분 이런 게 나왔다고. 그 전에는 의리 하면 그냥 임금하고 신하의 의리. 근데 뭐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다. 형제 간에도 의리가 있다. 동료 간에도 의리가 있다. 이런 말은 맹자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근데 왜 한국에서 의리가 특히 밀폐될까? 중국 사람들 의리가 없어요. 우리 있기도 했는데, 우리하고 좀 틀려. 이 지정학적 구조 때문에 중국에 뭐 규주성, 운남성, 사천성, 저 변두리 어디에서 뭐 산동 반대에서 온 애들, 저 뭐 동북인들, 상해 사람들 다 이, 일단 말이 틀려요. 산동반도하고 그 옆에 있는 강소성인가 그런 쪽은 일단 바로 옆 동네라도 말이 안 통해. 우리나라도 제주도 사람하고 육지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제주도는 같은 한반도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의리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또 관시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 지역색이 강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의리가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룰이 다르다. 그래서 그 양반의 동영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국가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는데, 국가주의가 뭐냐? 국가가 뭐냐? 국가의 정체성을 전 국민이 합의를 한 거예요. 신라 때는 이제 왕실을 숭배했어요. 왕실이 종교야. 그래서 왕은 뭔가 초능력이 있나 보다 해서 왕을 숭배했고, 고려 때는 불교를 신앙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귀족 국가가 돼서 고려 때는 왕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종이 막 그란족 침입에 나주로 도망갈 때는 그 외갓집이 나주인데 가는 중간중간에 막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임금이라 때려 죽이자 하고 막 잡으려고 해서 도망치느라고 애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외갓집밖에 갈 데가 없어. 임금이 도망치는데 외갓집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이 나라가 좀 망했다는 거예요. 조선왕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선왕조는 이제 전국민적으로 국가가 합의됐어. 뭐 조선이 가난했던 말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체제에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왕조에 불만이 생긴 것은 조선 후기예요, 후기.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이제 고려에서 사대부 국가로 넘어가면서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고,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했었고 함경도 땅을 뺏어서 영토를 넓혔으니까 불만이 없죠. 영토를 넓힌다는 것은 남쪽 사람 북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옆 동네 살던 사람이 땅 내버려 두고 함경도 갔어. 그러면 그 땅 내 땅이야. 갑자기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이거 돈 벌었네. 야, 땅이 생겼어. 다 세종대왕 만세 부르죠. 연산군 때는 조금 이제 안 좋았고, 선조 때는 잠시 좋았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그 조선 후기까지 왔는데, 조선 후기에는 망했어요. 제가 볼 때 정조가 조선의 멸망을 이끈 핵심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그 청나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이 재물을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전에는 불만 있어도 내가 가문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기가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씨 가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문이 조상묘를 잘 써야지, 제사를 잘 지내야 돼. 다음에 제사를 한번 벅적지근하게 잘 지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임금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체제 자체는 불만이 없어. 그냥 내 팔자가 기구하구나.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이제 조상묘를 잘 써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요 생각밖에 안 했어. 근데 조선을 말기야 되니까 외국에서 전염병, 천연두, 장티푸스, 이질, 뭐, 온갖 콜레라, 뭐, 이상한 매도, 뭐, 병이란 병은 다 들어오고 돈은 안 들어오는 거야. 외국인이 막 서양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는데 돈은 안 들어와. 그래서 국가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의리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원초적인 이 본능의 본능. 그래서 피하 구분을 하는 데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의리인데, 인간은 이 부족민의 부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낯선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를 먹여. 특히 못 배운 사람은, 의리를 못 배운 사람하고 의리를 배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낯선 사람이 처음 악수를 딱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 저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소개 딱 하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사람은 의리를 배운 사람이고, 어떻게든 애를 먹이고 꼴통을 부리고 괴롭히고 피를 말리고 그야말로 그 진을,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그런 사람은 의리를 못 배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어부도 아버지가 됐다.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내 아들이 된 거야. 근데 처음엔 잘해보려고 그러지. 처음에는, 야,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야! 그런데, 아저씨 누구예요? 이런 나오고, 그때부터 막 타격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아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막 잘하려고도 잘 안 돼. 얼굴에 세게 딱 드러나. 어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오늘부터 잘해야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이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부족주의라는 거죠. 근데 교육받은 사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나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제가 어부 자식이라서 아버지한테 서먹서먹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어색하고 니도 어색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교육 못 배운 사람 특징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를 먹이 시작해요. 어떻게든 신경전을 벌이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고 막 시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간다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노무현이 대통령 되니까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막 어색해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낭패다 싶어서 똥 씹은 얼굴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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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다들 막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야. 지금도 조중동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화가 나 있어. 조중동이 왜 문재인만 물고 떠들까? 왜 문재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될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가 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이게 문재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화가 났으니까, 실제로 화가 났으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미 막 돌아버릴 정도로 화가 났어. 문재인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의리를 배우면 그런 신경전을 안 하고 뭐 신고식, 뭐 차별, 눈치 싸움, 왕따, 이지매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왕따, 이지매, 차별 이걸 합니다. 안 하는 건 배워서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인종차별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 100% 해요. 절대 그건 안 사라집니다. 왜 이제 그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냐. 그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인종차별을 해도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불리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차별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사라지진 않아요. 단지 이제 수면하로 잠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또 다시 불쑥 솟아나오는 거죠. 그럼 또 눌러줘야 돼.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후진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아, 저 새끼는 우리나라에 온 거는 뭔가 이득을 바라고 왔겠지. 이득을 바란다면 그만 이미 이득을 얻었겠지. 이미 이득을 얻었다면 나는 손해를 받겠지. 기분 나쁘네. 보자마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한국계 미국 방송 아나운서가 막 공항에서 차별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루 만에 차별 세 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까지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겠어요? 100% 차별합니다. 단지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상대방이 이득을 얻다면 자기도 이득을 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좀 못 나갈 때는 상대방만 이득을 얻었고 나는 손해를 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계가 공항에 있으면 저 인간은 한국인인데 왜 미국에 왔지? 미국에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왔겠지. 얻을 게 있다는 것은 그게 내 주머니에서 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차별하죠. 그걸 차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데.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도의 정밀하게 추적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차별한 사람들이 피해가 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선왕조가 외국인 대학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성공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갔지만 제가 볼 때 조선왕조의 성공 모델은 제가 한 200년 갔어. 선조 때 잠시, 세종 때 잠시, 그 조선 후기 숙종 때 잠시 다 합쳐서 한 200년 정도 조선왕조가 그 국민들에게 불만 없이 이런 체제라면 납득할 수 있다. 승복을 한 거예요. 너무 오래 갔어요. 그 이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떠나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공 모델이에요. 의리가 철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조선왕자가 그걸 실험적으로 한번 써먹어 본 거야. 먹히냐? 이거 되네? 모든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힘든데도, 참고 협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납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아, 이러면 내가 납득할 수 있지 하고 납득을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한 200년간은 회피했고 나머지 400년간은 별로 회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승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죠. 시스템에 승복한 거예요. 그래서 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 왕조 사람들이 시스템에 승복한 이유는 피하 구분해서 아, 우리 편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인이 만인의 적이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면 회피하지 않은 거죠. 좀 가난해도 서로 승복을 하고 납득을 하면 그게 회피한 것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는 어떻게든 국민 전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핵심은 을이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왕조는 국가라는 것은 가문의 집합이고 왕은 가문의 대표자고 가문은 개인은 가문에 속해야 되고 뭐 잘못하면 그건 가문 탓이고 그 가문끼리는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내고 그 룰에 사람들이 납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만이 있으면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현대사회는 안 맞지만 그 당시에는 납득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게 민주주의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훈련을 조선시대부터 조금 했다. 일본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힘을 발견하라. 구조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둘 사이에는 반드시 세 개가 있어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 다리는 보통 네 개지만 최소 숫자는 세 개라는 거죠. 하나는 의자의 하나는 엉덩이를 받치는 거고 반대쪽은 지구를 받치는 거고 나머지는 양쪽을 연결하는 건데 의자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뭐든지 셋이야. 젓가락도 그렇잖아요. 젓가락도 이게 두 개가 있다면 세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은 사용 안 해요. 두 손가락은 딱 접어놓고 세 손가락으로 젓가락질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 두 개는 젓가락 한 개를 대표하는 거죠. 젓가락 한 개, 젓가락 두 개, 하나는 둘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손가락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두 개에다가 세 손가락을 하면 다섯 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병뚜껑을 덮는다 해도 병이 있고 뚜껑을 딱 덮으면 떨어져 나가죠. 고정시키려면 여기에 수나사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암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박힝이 있어요. 박힝이 없으면 헐거워져서 사이다가 다 새버려요. 그래서 다섯 개가 필요한 거예요. 병, 박힝, 뚜껑, 암나사, 수나사, 이렇게 다섯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항상 그러시라고. 사설도 보면 이렇게 S자 휘어져 있는데 고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양쪽에 연결까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아니면 사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합쳐서 다섯 개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도 다섯 개의 힘이 실제로는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이 정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가지는 이유가 이 다섯 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타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타원이 아니면 대칭은 있는데 대칭 축이 없어요. 그건 훌라후프를 돌려보면 돼. 훌라후프를 돌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계속 이렇게 실끌어야 돼요.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고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전달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만 생각하는데 작용과 반작용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균형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작용힘, 반작용힘, 이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균형력까지 세 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지해 있는 것은 그냥 작용 반작용밖에 없어. 정지했다 딱 때리면 작용 반작용밖에.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계속 움직이고 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 외에도 균형력이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 균형력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과학자들이 잘 몰라.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과학자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리학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 밸런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못 봤어요. 밸런스의 힘이 별게 아니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받으면 핸들이 무거워져요. 그게 밸런스의 힘이야. 자동차 속도가 나는데 왜 갑자기 핸들이 무겁지? 이상하잖아요. 자동차가 빠르면 빠르지 왜 핸들이 무겁냐고. 핸들이 무거운 게 그게 바로 균형력이라고. 균형력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핸들 무거운 력 뭐 이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 왜 물리학자들이 이걸 이야기를 안 해주지? 물론 물리학자들도 천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볼때 뭔가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것이 탄력을 받으면 그 상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균형력이 작동한다. 그게 이 제가 볼 때 토성의 고리를 만드는 조석력도 일종의 그런 힘이 아닌가. 토성과 이 별과 행성의 거리가 특정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거보다 멀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추락이에요. 근데 딱 중간에 서면 깨져가지고 고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리가 되는 거리가 있어. 그거 조금 멀면 안 깨져요. 그 뭐냐. 수직으로 진동하던 게 수평으로 진동으로 진동 방향이 바뀌면서 균형력이 작동해서 깨지는 게 조금 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그 핸들을 묵직해지는 힘이 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때려가지고 그 소행성이 깨져서 토성의 고리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반기문이나 안철수가 막 인기 지지율 올라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퐁 지지율 꺼져버려. 그게 바로 토성의 고리가 깨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성인데 소행성이 토성뿐 아니라 모든 행성에 그런 지점이 있어요. 지구에도 그게 있다는 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든 행성에 아주 보이지 않게 약하게 고리가 있어요. 그 지구에도 있을지 몰라. 거기까지 가면 반기문 지지율이 빵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반기문이나 안철수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이제 빨리 균형 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래서 반기문 지지율이 한 10%다 하면 거의 50%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그때는 이제 토성의 인력에 끌려가듯이 확 끌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50% 선을 딱 넘을 순간 반기문은 안돼 하고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막 반기문 소행성을 폭파해서 토성의 고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력이 있기 때문에 제3후보가 균형력을 깨려고 하는 순간 일제히 샌더스 후보를 때려서 샌더스 후보 지지율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샌더스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제3후보란 말이죠. 그 처음에는 샌더스, 샌더스, 샌더스 하고 막 어떻게든 그걸 50대 50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50대 50의 그 구조를 건드리는 순간 샌더스 너 뭐야? 나가!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싸우고 있는데 정의당 네가 뭘 꼽사리 끼려? 네 나가!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양당제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후보, 정주영, 문국현, 또 누구죠?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토성의 고리가 됩니다. 깨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밸런스의 균형력이다, 조성력이다. 그래서 한 방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반기문 지지율하고 똑같아. 지금 토성의 고리가 깨지기 직전이야. 어느 순간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어부지리란 말이 있듯이 조계와 도요서가 싸울 때 제3자의 이익, 어떤 솥발 같은 균형을 유지시키는 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건드리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도파가 손해를 봐. 무슨 얘기냐면 이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막 치열하게 싸워야 중도파가 내가 민주당을 찍어줄까 국힘당을 찍어줄까 하고 이제 이니시티브를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이 떠버리면 그 중도파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의당이 떠버리면 일제히 정의당을 공격하지 그때 뭐 중도파 뭐이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도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중도파 여러분 우리 국힘당을 지지했어요. 이러다가 정의당이 떠는 순간 일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버린다고. 중도파 관심 없어 그때부터. 그럼 중도파란 뭐냐고. 중도파도 먹고 살아야지. 장사해야지. 팔이 날리냐고. 그래서 그 중도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정의당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정의당 한 방에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이런 구조론을 배웠다 하면 정의당 안 해. 구조론 못 배운 바보들이 제3후보하고 막 제3정당, 제3세력, 그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리는 이미 어부가 먹었기 때문에 어부의 몫을 뺏으려고 하면 박살나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제3의 힘, 세 번째 힘, 구조론을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 타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작용이고 이건 반작용인데 요딱 가운데 힘이 균형력이에요. 여기 밸런스력이에요. 이 밸런스력은 현상을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계속 동적 상태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쓰러질 때는 크게 원을 그리면 스팽이가 쓰러질 때 한번 크게 원을 그리듯이 갑자기 꽥소리를 지르고 죽는데 요 힘이 다섯 번째 힘, 근데 보통은 세 번째 힘으로 보입니다. 제3의 힘이에요. 그 제3의 힘은 제3세력이 가는 게 아니고 중도파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다섯 번째 힘을 발견하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지만 보통 우리가 이 정치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세 번째 힘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 번째 힘이 뭘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세 번째 힘한테 역으로 뒤통수를 맞는다. 그런 얘기죠. 잘 연구해 봐야지 모르고 함부로 그 세 번째 힘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아주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반기문 꼴 나고 안철수 꼴 나고. 네, 오늘 현재 94명 시청 중입니다. 최근에 이 김어준 바람에 조금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어제 김어준 편은 구독자가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명박 잡은 김어준. 아, 이 편이 지지율이 시청률 조회수가 3,243회. 와, 최근 중박이 최근 중박. 네. 오늘은 제가 이 뭐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제목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 있지만 현재 참석해 주신 95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은 목요일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